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인류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혜롭게 생각하지도 못한 이들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5장 11절부터 해서 이제 영적인 퇴보 상태에 있는 이들을 꾸짖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다가 퇴보하고 그래서 6장에 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회개가 불가능한 타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분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땅이 아무런 채소를 내지 못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저주받을 땅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퇴보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차치 어떤 오해를 불러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고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이 그럼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심을 경험한 자가 다시 회개하는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타락을 한단 말인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주된 목적은 주된 의도는 우리를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서 퇴보하고 있는 이들을 무감각한 채로 있는 이들을 깨우고 잠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유사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이로서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그 예를 듭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 안에 있었던 자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여러 은혜들을 맛본 자와도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마저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와 약속과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이게 뭐 중요하냐 나 이런 거 가치 없게 여겨 라고 한 것이죠. 이런 에서에 대하여 로마서 9장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을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경고로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여러 밭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그래서 싹도 나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그에게 환난이 임할 때 금방 말라버리는 그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싹이 났을지라도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싹이 났을지라도 그러나 뿌리가 없는 그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예가 있습니다. 싹을 내어서 믿음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 믿음이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능력이 없다거나 부르심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거나 또는 성도의 견인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충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타락한다니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경고 앞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휩싸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경고를 안고 산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산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두렵고 떨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신앙생활하라,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에 항상 그 전후에는 구원의 확신이 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동시에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신자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나는 약한 자요, 이 세상의 도전은 얼마나 센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 되겠는가?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가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영적 퇴보를 반복하다가 결국 갱생에 불가능하도록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는 이유가 염려와 불안 속에 빠지도록 낙망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주받을 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들이 너희에게는 있다, 내가 그걸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경고의 말씀하는 것은 낙망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닌 것이죠. 너희는 불안에 벌벌 떨어라, 너희는 낙망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계 말씀과 함께 너희는 위로받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 왜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 근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무엇인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이 구원에 속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곳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견고한 소망인 줄을 압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고난들이 나타나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만 했던 이들이요. 비방과 환난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그런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환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갇혀 있는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모든 손해들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다가 부당한 일을 겪을지라도 성도 섬기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가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들을 계속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히는 일, 학대받는 일, 비난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 일 중에 있는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본문 말씀에서 이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섬겼던 그 사랑을 보였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자들에게서 이러한 행위가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며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들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그 사랑의 행위들을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그 사랑 행위들을 성도가 성도를 섬긴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들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들 이것들은 정말 귀한 일이요 믿음의 증거요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가능하면 서둘러 가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시고 서로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행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은 그 경고했던 5장 11절부터 이렇게 때때로는 수치를 드러내고 때때로는 무서운 경고를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6장 11절 12절에서 그 의도를 전체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포했다고 혼내고 꾸중하고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렇게 타락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무섭게 경고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그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했었는데 그것이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이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각 영적으로 다 깨어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 그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11절, 12절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며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며 소망이 풍성한 것,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죠. 소망으로 가득 찬 것, 믿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면서 섬기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난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요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으라, 본받으라, 그런 자들을 본받으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약속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 11장에 가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그 예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믿음으로 아무도 그 당시에 믿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던 그 노아, 그 외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했던 그 책임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 그들은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예비된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걸 책임으로 받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면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그러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 요구들을 조건들로 다 이루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약속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책임을 다 이룬 자들이 받는 겁니까? 그래서 마치 인간이 채운 그 조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명령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인데 이것은 다 오해인 것이죠. 요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타락 이후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택하라 해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에게 자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어떠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 종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상속자가 아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모두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 이삭은 언제 태어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정말 출산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15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인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11장에 가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기선 아브라함을 특별히 예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애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했던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친척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낯선 일이요, 낯선 길이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낳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그의 실수가 몇 가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의 오래 참음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완전한 생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오래 참음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맹세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영적 성장을 하여 전진하여 약속을 받으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이 책임을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이 확실성,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제 우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실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왜냐?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이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또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곧 성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그것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약속하신 것 자체가 이미 성취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또한 맹세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확정적이며 얼마나 확실한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루어지고 많은데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를 보증하신 것, 그래야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취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또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다면 얼마나 확실한가? 약속 성취가 얼마나 확실한가?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평생 자기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너희 후손에게 주마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소유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평생 땅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발붙일 땅 하나도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으로 사용하기에 막벨라 굴을 샀던 일만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약속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 첫 번째 독자였던 히브리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처는 이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들이 처한 성도를 섬겼을 때 그 상황을 보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 그들은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피난처를 찾아 도망친 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다양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격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네가 염려 가운데 있구나.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받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약속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그것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닻 같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내릴 닻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영혼의 그 영원 불멸성입니다. 이 닻은 영원한 닻입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배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거죠.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 때에 그 배가 닻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인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고한 닻을 내린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닻을 이 땅의 목적에 내리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닻으로 이제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딘가로 향해가는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소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쉬운 자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곳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십자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이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겠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죄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마치 일반은총처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여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생각해,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할 때 이들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누구만 하는 일입니까? 대제사장에게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휘종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셔서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와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흘리신 자신의 피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들어오라.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들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앞서 들어가시고 영원히 거기 계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여기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퇴보와 갱생이 불가능한 타락을 경고받아 이제 염려하였을지도 모르는 이 신자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된 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리하여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자신조차도 부인할 수 없이 그만큼이나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닻을 우리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담대히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을 뿐 아니라 죄악되어서 버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 앞서 들어가신 휘장을 지나 앞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에 감히 우리들을 들어오라 부르시니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때로 여러 도전들이 여러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닻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복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한 장막 안에 거하시며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일을 소원하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